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첫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이 자국민들의 이익을 돌보지 않고 도발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데 대해서 강력히 경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가 영내 안정을 해치는 호전적이고 위험한 행동임을 지적하며 강하게 비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도로 강한 용어로 북한이 미국과 전 세계 나라들의 안보에 가하는 위협에 대해 언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과 이란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다른 나라들이 동참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들의 적극적인 이행을 통해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전화통화에 대해 보도하며 시 주석은 중국과 미국이 상당한 공동의 이익을 갖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어제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만나 북핵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왕 부장은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중국이 유엔 결의를 엄격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반드시 공동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선대 본부장이었던 폴 매너포트 씨를 도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CNN 방송은 어제 소식 통지를 인용해 FBI가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며 올해 초까지 매너포트 씨를 도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FBI는 특히 지난 가을 매너포트 씨와 러시아 정보 요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 간 통신 내역을 입수하면서 그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매너포트 씨가 러시아 측에 미국 대선을 도와달라고 유도한 대화도 수집됐다고 전했습니다. 매너포트 씨는 러시아 변호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트럼프 주니어가 만난 자리에도 함께했습니다. 매너포트 씨는 과거 우크라이나 여당에서 거액을 받고 미국 정치인들을 상대로 로비한 의혹이 불거지며 지난해 8월 선대 본부장에서 물러났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의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마리아가 어제 밤사이 카리브해 국가인 도미니카 공화국을 강타했습니다. 현재 마리아는 허리케인 중 가장 강력한 카테고리 5등급을 유지하며 최근 허리케인 어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또다시 강타하고 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루즈벨트 스케리 총리는 마리아로 인해 광범위한 지역이 초토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습니다. 스케리 총리는 현재 상당한 물적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사망과 부상 등 인명피해가 더욱 우려된다며 산사태 생존자 수색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오늘 오전 마리아가 시속 250km의 최대 풍속을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이 최근 불거진 자국 내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 탄압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치 자문은 오늘 네피도에서 행한 연설에서 모든 인권 침해와 불법적인 폭력을 규탄한다며 인권 침해, 안전과 조화에 대한 파괴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정의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치 자문은 그러나 유엔 등 국제사회가 제기하고 있는 로힝야족을 겨냥한 미얀마 군부의 이른바 인종청소 주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수치 자문은 고국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난민들을 위해 확인 절차를 시작할 것이며 아무런 주저 없이 모두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오늘 홍콩 독립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람 장관은 독립 문제가 홍콩과 중국 공산당 지도부 간 관계를 해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람 장관은 정부가 대학교 내에 개입하고 싶지 않다고 전제하며 현재 대학가의 관련 논의는 단순한 언론의 자유를 넘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논의가 일국 양제 제도를 명백히 공격하고 있고 중국과 홍콩 간 관계를 훼손하고 있다며 이는 홍콩의 발전에 이익이 되지 않고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9월 19일 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들의 적극적인 이행을 통해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선택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들을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과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 평양은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3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입니다. 동해 해상은 흐리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립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5m로 높게 일고 서해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에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죠.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전화로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지속적인 저항과 동북아시아를 불안정하게 하는 시도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18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두 정상이 유엔 안보리 결의들의 적극적인 이행을 통해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도 18일 통화를 확인하며 시 주석은 두 나라가 상당한 공동의 이익을 갖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양국이 우려하는 사안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소통을 유지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기자들에게 북핵 대응에 있어 중국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매우 좋은 관계에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핵 대응을 위해 각각 다른 일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협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에 중국과 한국, 일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선택이 있다고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경고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와 전술핵 재배치 방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는데요.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이 거듭 대북 군사적 대응 방안이 있다고 북한 정권에 경고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18일 국방부 청사에서 서울을 중대 위험에 빠뜨리지 않은 채 북한에 할 수 있는 군사적 대응 방안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대북 군사적 공격은 인구 2천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서울 수도권을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일각의 지적을 반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관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이 북한의 무기들 앞에 노출돼 있어 군사적 대응은 옵션에 포함될 수 없다고 지적했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또 북한이 일본 상공위로 시험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들을 격추할 필요가 지금까지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가 미국이나 일본 영토를 위협한다면 우리의 다른 대응을 끌어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그러나 미군이 미사일 방어력 증강에 수백억 달러를 투입하고도 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격추하지 않는지를 묻는 말에 우선적으로 그런 북한의 탄도미사일들은 우리 누구에게도 아직까지 직접적 위협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또 송영무 한국 국방부 장관과 최근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남북한 사이에 핵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우리가 그런 선택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그게 전부라며 자세한 입장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크리스토퍼 로건 미국 국방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지난 11일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한 VOA 논평 요청에 핵무기 관련 사안은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게 미국의 오랜 정책이라고 밝혔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과 인도, 일본 외교장관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압박 공조를 확인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에 최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백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수슈마 스와라지 인도 외교장관,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과 만나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이 13일 밝혔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세 나라 외교 장관들이 이날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별도로 만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에 반영된 것처럼 북한의 불법 행동에 반대한다는 국제사회 단호한 결의를 거듭 확인하고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회동에 앞서 기자들에게 대북 압박 방안과 관련해 유엔 총회 기간 동안 수많은 나라의 지도자들과 대화할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관련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선 만장일치의 견해인 유엔 안보리 결의가 분명히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이날 쿠웨이트의 북한 대사 추방 조치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최대 압박을 가하기 위해 모든 나라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We continue to call on all countries to take the appropriate steps to apply maximum pressure on the DPRK.
앞서 유엔 안보리가 15일 공개한 쿠웨이트의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쿠웨이트는 지난해 채택된 결의 2321호에 따라 북한 대사관의 외교관 숫자를 대사를 포함해 9명에서 4명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쿠웨이트 주재 서창식 북한 대사 등은 쿠웨이트를 떠나야 합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이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대응해 미 의회도 대북 제재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 압박점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들로 모아지고 있는데요.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잇따라 내놓고 있는 대북 압박 관련 법안들은 중국 금융기관을 옥죄는 방향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원 금융위원회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2017 북한의 금융망 접근 방해법은 북한과 거래한 외국 금융기관이 미국은행의 대리계좌나 결제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앤디바 하원금융위원회 통화정책무역소위원장은 13일 열린 관련 청문회에서 이번 법안이 주로 중국 금융기관을 겨냥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If Chinese officials' hands are tied, then we should proceed with secondary sanctions so that their banks
만일 중국 정부가 대북 제재에 나서지 않는다면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통해 북한의 금융망 차단에 중국 은행들의 협조를 유도한다는 구상입니다. 2018 국방 수권 법안의 개정안 형식으로 발의된 2017 북한 조력자들에게 책임을 무는 법안과 2017 북한의 금융망 접근 방해법도 모두 북한과 거래한 외국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발의자인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입니다.
According to recent disclosures from 2009 to 2017, North Korea used Chinese banks to process at least $2.2 billion in transactions through the U.S. financial system.
가드너 의원은 북한이 2009년부터 2017년 사이에 미국 금융 시스템을 통해 최소한 22억 달러를 거래했고 이 과정에서 중국 은행을 이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관행은 당장 중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의 테드 요호 위원장과 브래드 셔먼 민주당 간사는 지난 8월 국무부와 재무부에 서한을 보내 북한 대리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12개 중국은행과 관련해 대책을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의 공상은행, 농업은행, 건설은행, 초상은행, 단둥은행, 대련은행, 교통은행, 진저은행, 민생은행, 광동발전은행, 후아샤은행, 상하이 푸동은행이 그 대상입니다. 이 은행들은 중국의 대표적인 대형은행들로 지난 2005년 마카오의 소규모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을 제재했을 때보다 파급 효과는 훨씬 클 것으로 보입니다.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도 지난 12일 북한 청문회에서 미국이 독자적으로 중국은행과 기업들을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arlier this year, Treasury sanctioned the Bank of Dandong, a regional Chinese bank. And that's a good start. But we must target major Chinese banks.
올해 초 재무부가 지방의 단둥 은행을 제재한 것은 좋은 시작이지만 더 나아가 미국에서 상당한 활동을 하고 있는 중국 공상은행, 국영 농업은행을 제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의회 기류는 행정부에서도 읽힙니다. 스티브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지난 12일 중국이 유엔의 새로운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국을 추가로 제재해 중국이 미국 달러화 금융망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전직 고위 관리가 북한의 궁극적 목표는 미한 동맹의 분리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의지를 꺾기 위해서는 사드 배치 등 동맹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또 중국과의 깊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는 미국과 한국을 분리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That North Korea believes they can by pointing a nuclear weapon at the United States.
북핵 6자 회담 미국 측 대표와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힐 전 차관보는 18일 카네기 국제 평화재단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이 생산 단계에 이르러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위험한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미국으로 향하게 하면서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못 본 척하도록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상황에서 한국 등을 겨냥한 군사적 행동에 나선다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실제 북한의 미국 공격 가능성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우 미국 대통령으로는 미국에 대한 공격을 우려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생긴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이런 추정에 대한 근거로 북한인들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을 소개했습니다. 대부분의 북한인들은 미국의 개입 때문에 한반도 통일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이 한국에서 분리되면 통일이 이뤄질 것으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못 본 척하지 않을 것이고 동맹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힐 전 차관보는 강조했습니다. 이어 동맹에 대한 확신의 일환으로 미국의 장비와 최고의 군사 기술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By reassuring our allies, we need to make available some of our best equipment, our best military technology.
그러면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역시 가장 진전된 기술을 지녔다는 의미에서 동북아 지역에 배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이런 노력과 더불어 중국과의 협력 역시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cannot work with China as something that we somehow outsource the problem to the China.
북한 문제에 있어 중국을 하청업자나 위탁자로 인식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대신 중국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그들의 요구 조건이 무엇이고 미국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에 관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우려하는 통일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역할이나 미국 주도로 북한 문제가 해결될 경우 중국 내부에 패배했다는 인식이 생기는 문제 등을 놓고 깊은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힐 전 차관보는 미국이 중국과 협상을 할 사안은 많지만 한 가지에 집중을 해야 하고 북한 문제가 그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지난 2008년 북한과의 협상이 최종 실패했던 건 북한이 핵시료 채취 등 검증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신뢰가 아니라 검증 문제가 파행의 원인이었음에도 당시 한국과 일본 국민들 상당수가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원치 않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한국과 일본의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문을 열어두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은 미국의 강력한 EMP, 즉 전자기 펄스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제임스 울시 전 미 중앙정보국장이 밝혔습니다. 울시 전 국장은 북한은 미국 공격을 위해 굳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사용하는 대신에 위성에 탑재한 핵무기를 폭발시켜 사회 기반 시설을 마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울시 전 국장을 노시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울시 국장님,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되자마자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북한의 의도를 뭐라고 보십니까?
They wanted to shove themselves forward and say I'm not intimidated by
어떤 제재에도 겁먹지 않겠다는 의지를 적극 과시하려는 의도입니다. 자신은 강력한 핵 보유국이니 건드리지 말라는 메시지죠.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능력과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갖춘 것으로 보십니까?
Probably not fully yet, but it doesn't matter because they don't need an intercontinental
두 기술 모두 완전히 갖추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에게 그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미국을 공격하는 데 굳이 ICBM이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이죠. 북한은 핵무기를 탑재한 인공위성을 쏘아올려 하루에 지구를 몇 바퀴씩 돌게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주장한 전자기 펄스 공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북한이 그런 기술을 갖췄다고 생각하십니까?
I think it's likely that they do. It's not that it doesn't matter. It's that they would have to they would be able to use
그렇다고 봅니다. EMP 공격은 사람들을 직접 겨냥한 게 아니라 지상의 전자 기기를 파괴합니다. 핵탄두를 그냥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거죠. 특정 위치나 건물 혹은 이 적국의 ICBM 발사대를 겨냥하는 대신에 전자망 전체를 망가뜨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식량과 물도 얻을 수 없고 통신시설과 병원도 마비되는 끔찍한 상황이 됩니다. 어떤 지역을 겨냥한 핵무기 공격보다도 훨씬 치명적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물론 이 특정 장소 등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보유하면 더욱 유연한 공격력을 갖추게 되는 것인 만큼 북한은 그런 능력을 갖기 위해 작업 중입니다. 하지만 위성에서 핵무기를 폭발시키는 EMP 공격 수단 또한 뒷주머니에 넣고 있을 것이라고 결론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이 실제로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Well, I think it's quite serious because it's relatively easy to do. Orbiting the satellite's the easiest thing. The first thing.
그렇습니다.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리는 건 쉬운 일이고 몇 킬로톤 정도의 위력에 핵무기를 골프 가방만한 크기로 만들어서 작은 위성에 탑재하는 것 또한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위성은 ICBM 제작에 필요한 대기권 재진입, 열 보호막, 정확성 등의 기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북한이 괌 공격 위협에 이어서 핵무기로 일본 열도를 바다에 침몰시키고 미국을 잿더미로 만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고 보십니까?
Intimidate everybody else into making sure they get to hold on to their nuclear weapons because they're convinced that's the only way that
끝까지 핵무기를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모두를 위협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그것만이 김 씨 일가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과 리비아의 무하마르 카다피 사례를 보고 핵무기를 제거하려는 어떤 행동도 망하는 길이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따라서 핵무기를 끝까지 고수하려는 것이고 핵무기를 사용하기 직전이라는 인식을 모든 이들에게 심어주는 것을 최선의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핵 문제를 외교를 통해서 풀겠다면서 동시에 군사 옵션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옳은 접근법이라고 보시나요?
Well, it's hard to be on any other right now than to you know try diplomacy and old military and reserve. The question is
외교를 시도하고 군사 대응을 예비해 두는 것 외에 당장 다른 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이지만 지금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전반적인 접근법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악화되면 북한의 무력 사용을 고려할 것인지 또 그런 대응이 성공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엔 알 수 없다고 답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제재를 확대해 북한을 외교적,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려는 노력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런 조치가 북핵 프로그램을 저지하는 데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Well, it probably won't get the job done, but they should do as much more as they can. The Russians and Chinese
목적을 달성하진 못할 겁니다. 하지만 미국은 할 수 있는 한 최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전면적 원유 금수 조치에서 방향을 틀어 유류 제한 수위를 30%로 낮췄지만 두 나라는 원유 금수 쪽으로 압박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당국의 기둥 같은 존재인 중국과 계속 협력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중국은 북한에 인접한 강력한 나라이자 적어도 우리와 협력하려는 태도를 어느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요. 결국 남은 건 중국밖에 없습니다. 중국과 협력하고 그들을 더욱 강력한 제재와 태도 쪽으로 유도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네, 울 씨 국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임스 우시 전 민 중앙정보국장으로부터 북한 핵위협 실태와 대응책을 들어봤습니다. 노시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스페인이 자국 주재 북한 대사에게 추방 명령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스페인 외무부는 성명에서 북한 대사가 오늘 소환돼 자신이 기피 인물로 지정됐다는 결정을 들었다며 이 해당 북한 대사는 업무를 중단하고 이달 30일 전에 스페인을 떠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멕시코 정부의 추방 명령을 받은 김형길 주 멕시코 북한 대사도 지난 14일 멕시코를 떠났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일 북한이 실시한 6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결의를 하면서 각국의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네, 한국 내 한반도 관련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서울은 오늘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미한일 3국 6군 참모총장이 서울에서 만나 북핵 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또 서울을 중대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북한에 할 수 있는 군사적 대응 방안을 갖고 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의 이 발언이 한국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서울은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지금 뉴욕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지금 뉴욕을 방문 중인데요. 처음으로 만난 인사는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구테우스 총장에게 북핵 등 한반도 위기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대화 중재 노력을 해줄 걸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구테우스 총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 유엔 대변인이 이날 회동에 관해서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이 중재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예.
예, 다만 이 구테우스 총장과 문 대통령이 북핵 문제가 평화적 그리고 외교적인 해법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구테우스 총장은 특히 유엔에 대한 한국의 분담금 기여 등에 대해서 감사를 표했고요. 한국의 경제 개발 모델이 많은 나라에 영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한국은 지난 2015년 현재 유엔 회원국들 가운데서 13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구테우스 총장이 과거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 의지를 피력한 바는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구테우스 총장은 남북한 그리고 미북 대화 등 관련국들의 대화를 위해서 중재 의사가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예.
네, 유엔 고위 관계자도 지난달에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이 구테우스 총장이 거듭 중재 의지가 있다고 확인했고요.
네.
예, 하지만 사실 한국 출신인 반기문 전 사무총장 역시 10년간 중재 노력을 하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예.
예,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대화에서 구테우스 총장이 직접 평양을 가거나 특사를 보내는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한일 육군참모총장이 서울에서 만났군요.
네, 어제 전해드렸던 태평양 지역 육군참모총장 회의에서 별도로 이 세 나라 육군 수장들이 만났는데요.
예.
예, 미국에서는 마크 밀리 총장, 한국은 김용우 총장, 일본은 야마자키 코지, 일본 육상 막료장이 참석했습니다.
역시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겠군요.
예,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 세 총장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3국 총장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포함한 한반도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대북 위협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네, 세 총장은 또 미한일 육군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는데요.
예.
예, 밀리 미 육군참모총장은 전날 행사 연설에서 서울이 북한과 매우 가까운 현실을 지적하면서 어떠한 무력 충돌도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근데 앞서 저희들이 이제 리포트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북한이 할 수 있는 군사적 대응 방안이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고요. 이렇게 네.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특히 한국에서는 뭐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군요.
네, 오늘 국방부 브리핑에서 이에 대한 질문이 연쇄적으로 나왔고요. 언론도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런 방안이 실제로 있는지 아주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국방부는 이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했습니까?
예, 매티스 장관이 언급한 이 대응 방안에 대해서 미한 군 당국이 주고받은 게 있는지 묻는 질문이 많았는데요. 예, 문상균 대변인은 일단 그런 게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외교 또 경제적 수단을 우선 사용한다는 기본 원칙을 견지한 가운데 이와 병행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군사적 수단도
네. 문상균 대변인은 이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군사적인 대응 방안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하지 않았고요.
예. 예,
그러면서 이 방안이 추진된다면 한국과 사전 협의가 진행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한국 언론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군요.
예, 물론입니다. 이 언론들은 사이버 공격 방안 또 북한의 의심 화물들을 미군이 직접 검색하는 해상 봉쇄 또 미국의 최신 신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거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암살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예.
예, 신원식 전 합참 차장은 연합뉴스에 이 매티스 장관의 발언을 역으로 말하면 평양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군사적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이라면서 김정은 정권을 교체하지 않고 핵시설만 제거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중국이 합의하면 충분히 실행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예.
예, 일각에서는 이런 전쟁 경험이 풍부한 전략가인 매티스 장관이 고도의 대북 심리전을 펼치는 측면도 있다. 예.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정부가 뭐 군사적 옵션도 테이블에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군사적 옵션 얘기할 때마다 뭐 뒤따라왔던 얘기들이 뭐 한국에 대한 어떤 보복 공격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이 지적돼 왔기 때문에 매티스 장관의 이번 발언이 상당히 이제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 수도권에서 북한까지의 거리는 수십 킬로미터에 불과해서 어떤 군사 공격도 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지금까지는 지배적이었는데요.
예.
예,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과 한국이 압도적인 군사력 때문에 승리하겠지만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인데요. 여기에는 북한이 전방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는 장사정포의 위험성도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미국의 국방수장이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군사적인 대응 방안이 있다고 말해서 그 대안이 뭔지 아주 관심을 끌고 있는 겁니다.
예.
예, 하지만 매티스 장관은 그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뭐 취재도 필요하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군요.
네.
자, 어제 미 전략 폭격기들과 최신 전투기들이 한국 공군과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면서 무력 시위를 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미국의 또 다른 천단 전투기들이 한국에 곧 들어간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불리는 F-22 랩터 그리고 최신 첨단 장비들을 갖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A가 다음 달에 한국에 파견됩니다.
예.
예, 어제처럼 이런 무력 시위나 훈련은 아니고요. 예,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가하는
예.
건데요. 하지만 미군이 이런 최강의 첨단 무기들을 한국에서 전시키로 결정했다는 건 예, 북한에 보내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도 함축돼 예. 있는 걸로 풀이됩니다.
무력 시위를 위해서 가는 건 아니고 이제 전시회 이제의 그 전시가 되는 그런
네.
형식인데 어떤 전시회입니까?
예, 이 행사는 줄여서 서울 아덱스라고 하는데요.
예.
한국 국방부가 2년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 1996년에 처음 서울 국제 에어쇼란 이름으로 시작돼서 2009년에 방산 전시회로 통합돼서 지금의 아덱스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올해 행사는 다음 달 17일부터 22일까지 서울공항에서 열리는데요. 한국 국방부는 총 33개 나라에서 400여 개 업체가 참가해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거라고 말하고
예.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보내는 이제 기종이 F-22 랩터 또 F-35A 전투기라고 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전투기들인가요?
예, F-22 랩터는 미군이 자랑하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입니다. 예, 최고 스텔스 기능으로 적의 방공망을 손쉽게 뚫고 언제든지 정밀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미국 공군의 대표적인 전략 무기고요.
예.
예, 이런 능력 때문에 미군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경우 B2 스피릿과 함께 1순위로 꼽히는 전투기입니다. 대당 가격은 3억 4천만 달러인데요. 전략 무기이기 때문에 외국에는 판매하지 않고요. 미군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에 사상 처음으로 한개 편대, 그러니까 네 대가 동시에 한반도 상공에 출동해서 북한의 무력 시위를 한 바 있습니다.
예.
예, 또 F-35A는 미국이 자랑하는 차세대 최신의 전투기인데요. 대당 가격은 9천만 달러인데 한국 공군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네. 서울은 오늘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예, 한국 청와대가 오늘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엄중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예.
예, 송 장관이 전날 국회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해 외교안보 특보를 비판한 데 따른 겁니다.
예, 구체적으로 송 장관이 국회에서 어떤 얘기를 한 건가요?
예, 송 장관은 문정인 특보가 최근 민감한 발언들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 특보로 생각되지 않아서 개탄스럽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또 800만 달러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지원 시기는 굉장히 늦추고 조절할 예정으로 들었다고 말해서 통일부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었습니다.
예, 문정인 특보가 어떤 말을 했기에 국방부 장관이 개탄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까?
네, 연세대 교수인 문 특보는 최근 이 미한 연합군사연습에 미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 전략 자선을 전개할 필요가 없다.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과 논의해서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예.
예, 또 송 장관이 국방위 보고에서 김정은 참수작전을 언급한 데 대해서 아주 잘못됐고 부적절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청와대가 송영무 국방장관에 대해서 엄중 주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도 좀 설명이 됐습니까?
예,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기자들에게 그 이유를 짤막하게 설명했는데요.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 또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정책적인 혼선을 일으켜서 엄중 주의 조치했다는 겁니다.
예.
예, 송 장관은 오늘 국회에 출석해서 소신이라기보다는 발언이 과했다면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끝으로 이 한국 외교부 브리핑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예, 최근 페루, 멕시코, 쿠웨이트가 이 북한 대사 등 북한 외교관들을 추방하는 조치가 이 북핵 불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확고한 의지이자 경고로 평가된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예.
예,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단호한 대응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기 위한 노력에 기여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19일은 북핵 폐기의 이정표로 평가되는 9.19 공동성명이 나온 지 이제 올해는 이제 12주년이 됐는데
네.
혹시 이와 관련된 논평도 있었습니까?
네, 조 대변인은 직접적인 논평 없이 총론적으로 평화적 방식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평화적인 방식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미 양국 간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가해서 북한이 대화의 장에 스스로 나오도록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제반 각급에서 공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 9.19 공동성명에서 이뤄졌던 걸 기초로 해서 한국은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통한 평화적인 비핵화를 이룬다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은 오늘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북한과 이란에 초점을 맞춰서 미국 새 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을 제시할 거라는 미국 주요 매체들의 이전 전망 좀 알아보고요.
예.
또 40만 명을 넘어선 로힝야 난민 사태에 대해서 미얀마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이 처음 공개석상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또 미국 연방 상원이 어제 국방 수권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관련 소식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지금 기조 연설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엔 193개 회원국 가운데 120여 개국 정상급 인사들 또 그 밖의 나라들에서도 외무장관을 비롯한 고위급 외교 당국자들이 유엔 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에 지금 모여 있는데요.
네.
총회 핵심인 일반 토의가 오늘부터 진행이 되는데 오늘 이 첫 일반 토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조 연설을 하는 겁니다.
예.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새 정부의 대외 정책의 밑그림을 한자리에 모인 각국 정상들에게 제시할 거라는 전망들을 미국 주요 매체들이 했었죠.
예. 이제 이 자리에서 대외 정책의 큰 그림을 제시를 하는데 아무래도 북한, 이란 문제를 많이 얘기를 지금도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네.
백악관에서도 그렇게 밝혔다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 연설문을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그 언론 브리핑을 했는데요.
예.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가 중심을 될 거라는 전망을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예.
특히 북한의 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압박을 강화할 것을 촉구할 전망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이란의 핵은 어떤 나라도 방관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예.
국제사회에 광범위한 연대를 호소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잠시 들어보니까 이란과의 핵 협상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던데
네.
이 이란의 핵 문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이란이 지난 2015년 미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 독일을 포함한 6개 나라와의 합의를 통해서요.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기로 했었는데요.
예.
최근에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했죠. 이에 대해서 미국이 지난달에 추가 제재를 단행했는데요. 당시 합의가 이란 측에 너무 많이 양보한 걸로 비판을 트럼프 대통령이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대이란 정책을 트럼프 행정부가 총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고요.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지난달에 이 합의를 파기하고 핵무기 개발을 다시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북한과 이란 핵 문제 말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야기할 대외 현안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베네수엘라 사태와 대테러 공조에 대해서도 언급하게 되는데요.
예.
베네수엘라에서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재헌의회가 정당한 선거를 거쳐서 세워진 입법부인 국민의회를 대체하는 그 시도 때문에 정치적인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는데요. 식량난 속에 국경을 넘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행렬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에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에 제재를 단행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선택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북한 대표단도 이번 총회에 참석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고려항공편으로 중국 베이징을 경유해서 뉴욕으로 향한 걸로 AP통신과 교도통신 등이 전했는데요. 예, 북한은 지난 1991년에 열린 제46차 총회에서 당시 159개 나라 회원국 만장일치로 한국과 함께 동시에 가입을 승인받은 유엔 회원국입니다.
예,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개혁회의를 주관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직접 주재한 유엔 개혁회의에서요. 어떤 나라도 불균형한 비용 부담을 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안토니 뉴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적극적으로 호응한 반면에 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엔
예.
개혁 논의는 미국식 접근법이기 때문에 전체 대화로 논의해야 한다는 게 러시아 측의 입장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실권자죠.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이 로힝야 난민 사태에 대해서 연설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얀마 정부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 겸 외무장관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예.
이 40만 명을 넘어선 소수민족 로힝야 난민 사태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입장을 밝힌 건데요. 한 30분 동안 생방송 중계된 연설에서 미얀마가 종교와 인종 문제로 분열되길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최근 유엔과 국제사회가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족을 상대로 이른바 인종 청소를 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이제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혹시 아웅산 수치의 오늘 연설에서는 어떤 사태를 해결하여 구체적인 방법들도 좀 제시를 했습니까?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예.
이 아웅산 수치 자문역은요, 자체적으로 금지한 로힝야 호칭을 오늘 연설에서 일절 사용하지 않고요. 이슬람교도 이동 행렬이 지난 5일 이후로는 멈췄고 많은 무슬림들이 미얀마에 남아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보는 것만큼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건데요.
예.
국경을 넘은 난민들 중에 미얀마 국민으로 확인된 사람들의 재입국을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난민들의 신분을 확인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데다가 이 로힝야족은 미얀마 시민권이 거부된 소수민족이라서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외신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인 공격을 지속한 군부를 통제할 계획이나 유혈 사태를 멈출 대책은 내놓질 않아서
예.
국제인권단체 등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수치 국가 자문역의 이러한 언급에 대해서 벌써부터 국제인권단체의 비판들이 좀 나오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임스 고메즈 국제 앰네스티 동남아시아 태평양 지부장이요. 이 수치와 미얀마 정부가 여전히 모래밭에 머리를 묻고 있다라고 연설을 평가했는데요.
예.
어려운 일이 닥치면 땅에 머리를 파묻는 이 타조에 비유한 얘기인데 이 수치 자문역이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요. 지난 5일 이후 사태가 진정됐다는 수치 자문역의 발언에 대해서 그게 사실이라면 최근 2주 동안 마을을 불태우고 있는 건 누구냐고 반박했습니다.
네. 4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한 이유는 뭡니까?
네, 로힝야족은 불교 국가인 미얀마 서쪽에 모여 사는 이슬람 소수민족인데요. 미얀마 정부가 이들을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방글라데시에서 넘어온 불법 이민자들로 간주합니다.
예.
그래서 갈등이 이어졌는데요. 로힝야족 일부가 무장해서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을 조직해서 미얀마 정부에 저항을 했습니다.
예.
지난달 말에 로힝야 무장 조직이 라카인주 경찰관서 등을 공격하면서 사태가 시작된 걸로 미얀마 정부가 설명을 했는데요.
네.
무장 조직 토벌에 나선 미얀마 군 공격에 민간인 사망자가 속출했고요. 군인들이 로힝야족 마을을 불태웠습니다.
네.
이 때문에 국경을 넘어서 이웃나라로 피하는 로힝야족 행렬이 이어졌는데요. 현재 방글라데시와 인도 등에 몰린 로힝야 난민 수가 43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미얀마 정부는 무장 반군을 토벌하는 와중에 이제 난민이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국제사회는 네. 이런 뭐 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난민들이 국경을 넘어서 방글라데시 등으로 몰렸다고 했는데 방글라데시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예, 뉴욕에서 유엔 총회에 참석 중인 쉐이크 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가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로힝야 난민 문제를 소개했지만 미국이 난민 문호를 닫고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한 걸로 로이터 통신이 단독 보도했습니다.
예.
이 하시나 총리가 이번 주 총회 연설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관여를 호소할 예정인데요. 미국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법을 존중하고 폭력을 중단해서 시민들의 강제 이주를 끝내기를 요구한다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네, 이번엔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의회 9월이 되면 이제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인데 어제 상원에서 예산과 관련돼서 중요한 표결이 있었다고요?
네, 이날 상원에서 국방 수권 법안에 대한 표결이 있었는데요. 찬성 89 그리고 반대 9으로 통과됐습니다.
예, 국방 수권 법안이 표결됐다라는 게 국방 예산이 확정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건 아닌데요. 미국 예산 정책 과정이 좀 복잡한데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예.
이른바 수권법이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말해서 예산을 쓸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입니다. 이걸 지출 권한 부여법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이런 수권법으로 예산을 쓸 권한이 생기면 의회가 이른바 세출 법안을 만드는데요.
예.
이게 통과돼서 법이 되면 최종 예산안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국방 수권 법안이 제시한 국방 예산 다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 상원 국방 수권법에는 다음 회계연도 국방 예산은 어느 정도로 잡았습니까?
네, 모두 7천억 달러 규모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했던 것보다 크게 늘었는데요. 최신형 전투기 구매에서부터 군인들 급여 인상 등 다양한 항목이 있는데요. 군 기본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6,400억 달러가 잡혔습니다. 예.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예산보다 370억 달러가 더 많은 액수인데요. 그리고 시리아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지에서의 전쟁 비용 600억 달러가 따로 책정됐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한반도 관련 항목도 법안에 들어간 걸로 알려졌는데 어떤 부분들이 들어갔나요?
네, 북핵 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미사일 방어 강화에 85억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행정부가 요구했던 것보다 6억 3천만 달러가 많은 액수입니다.
예.
또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동맹국의 무기 판매를 늘리고 이들 지역에 전략 무기를 배치하도록 행정부에 요구하는 등 이른바 확장 억제력 강화를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예. 또 이 대북 제재 관련 항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부분은 제외된 것으로 또 알려지고 있군요.
예, 대북 제재와 관련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제외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예.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요. 예, 북한 노동자가 생산한 제품의 수입 금지, 북한과 거래한 개인 기업의 미국 금융 시스템 차단 등을 포함한 대북 제재 강화 방안이 수정한 형태로 제안됐지만 상원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예, 이 상원에서 국방수권 법안 심의를 주도하는 존 맥케인 군사위원장은 그동안에 미국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왔습니다. 대외 현안과 관련돼서 혹시 이런 발언과 관련된 어떤 내용이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된 게 있습니까?
네, 러시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관련 예산으로요, 500억 달러가 책정이 됐는데요.
예.
무기 등 보안 지원 예산이 들어간 거고요. 또 역시 러시아의 위협을 받는 발칸반도 국가들을 위해서 1억 달러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 밖에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죠. 이스라엘과 함께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한 7억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하원에서는 이미 이게 국방수권 법안이 통과됐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하원이 이제 모여서 각자의 법안을 가지고 하나의 국방수권 법안을 만들고 이 단일안을 또 각각 표결로 통과시켜서 대통령에게 보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량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남도는 맑고 평안북도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평양 아침기온 13도, 낮 최고기온은 24도, 남포 아침기온 15도, 낮기온 23도입니다. 신유주 아침기온 13도, 낮기온 26도고요. 수풍 아침에는 10도, 낮기온 23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7도, 낮에는 22도가 예상되고요. 희천 아침기온 9도, 낮기온 25도입니다. 황해도는 구름이 많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 25도, 개성 아침에는 13도, 낮에는 25도입니다. 사리온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 24도입니다. 함경남도는 대체로 맑고 곳에 따라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함경북도는 흐리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립니다. 함흥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28도, 청진 아침에는 14도, 낮 기온 26도고요. 삼지연 아침에는 2도, 낮 기온 16도가 예상됩니다. 동해 해상 흐리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립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5m로 높게 일고요. 서해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9월 19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취임 후 첫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서 북한의 미래는 비핵화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핵도발을 감행할 경우 미국은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무모하게도 핵과 탄도미사일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고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장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과의 거래는 위험하고 북한이 적대적 행태를 멈출 때까지 국제사회는 북한 정권을 고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북한 정권처럼 자국민들을 경멸한 나라는 없다며 북한 내 인권 상황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자국민 수백만 명을 굶주려 죽게 만들고 고문과 압박을 가한 데 책임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건과 금지된 화학무기를 이용한 북한 정권의 김정남 암살을 비난했습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서울을 중대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대북 군사 옵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어제 국방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대북 군사적 공격은 2천만여 명이 거주하는 서울 수도권을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일각의 지적을 반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티스 장관은 또 송영무 한국 국방부 장관과 최근 미국의 전술 핵 재배치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우리가 그런 선택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그게 전부라며 자세한 입장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들의 적극적인 이행을 통해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전화통화에 대해 보도하며 시 주석은 중국과 미국이 상당한 공동의 이익을 갖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군이 오늘 시리아 국경 인근에서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운용하는 무인기를 격추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후 골란고원의 비무장지대에 무인기 한 대가 진입해 패트리엇 미사일을 발사해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군 대변인은 이 무인기가 국경 지역과 골란고원을 정찰해 헤즈볼라에 보고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의 무기 수송을 막기 위해 자국과 시리아 국경 지역에 위치한 골란고원에서 여러 차례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이달 초 시리아군은 이스라엘 전투기의 공격으로 두 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얀마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이 최근 불거진 자국 내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 탄압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치 자문은 오늘 네피도에서 행한 연설에서 모든 인권 침해와 불법적인 폭력을 규탄한다며 인권 침해, 안전과 조화 파괴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정의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치 자문은 그러나 유엔 등 국제사회가 제기하고 있는 로힝야족을 겨냥한 미얀마 군부의 이른바 인종청소 주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수치 자문은 고국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난민들을 위해 확인 절차를 시작할 것이며 아무런 주저 없이 모두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오늘 홍콩 독립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남 장관은 독립 문제가 홍콩과 중국 공산당 지도부 간 관계를 해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 장관은 정부가 대학 교내에 개입하고 싶지 않다고 전제하며 현재 대학가의 관련 논의는 단순한 언론의 자유를 넘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논의가 일국 양제 제도를 명백히 공격하고 있고 중국과 홍콩 간 관계를 훼손하고 있다며 이는 홍콩의 발전에 이익이 되지 않고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콩에서는 지난 4일 홍콩 독립을 촉구하는 현수막과 포스터가 홍콩 중문대학에 처음 걸린 뒤 여러 대학에 같은 내용의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